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과의 군사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한 부상은 17일 평양에서 진행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주, 매달, 매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무모하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총력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가진 면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황 권한대행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100% 한국 편에 서 있다며 양국 간 깨질 수 없는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한미동맹에 관해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경기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엔이 참여하는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회담이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같은 접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러시아는 물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하기로 동의했으며 현재 미국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그다노프 차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4일 열릴 이번 회담에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공격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의 첫 재임 90일은 지난 8년간 외교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달 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 미군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를 겨냥해 대규모 폭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과 저자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위대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소개한 책은 민주당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으로 본문 260조 이상이 모두 백지 상태지만 지난달 인기 도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이후 가짜 언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모든 내용이 심하게 편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부활절 휴가를 플로리다주에서 보낸 뒤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비오의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리즈 그랑드 이라크 담당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은 17일 성명에서 모수를 탈출하는 민간인 규모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랑드 조정관은 전투가 시작될 때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술 피난민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미 49만 3천 명 이상이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모술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이 처우개 선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전국 일부 교도소들에서 약 1,100명의 수감자들이 단식 농성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각종 법률 위반과 범죄 혐의로 현재 6,500여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새롭게 임무에 배정된 신임 경찰관이 도마뱀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한 경찰청은 최근 마약 탐지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관에 도마뱀을 임명했는데요. 보통 인간보다 수백 배 또는 수천 배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는 개들이 탐지견으로서 경찰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해왔었죠. 하지만 애리조나주 경찰은 이 파충류가 어떤 특수한 마약에 한해서 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다면서 이번에 미 애리조나주 경찰이 특별히 이 도마뱀을 채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시각과 후각이 특히 뛰어난데요. 10km 밖에 있는 냄새도 맡는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도마뱀 경찰관의 이름은 아이로라고 하는데요. 마약 탐지를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훈련해 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애리조나주 경찰을 대표하는 명물이 아니라 경찰로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도마뱀 경찰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0에서 16도, 신의주 9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에서 15도, 함흥 7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가스브룩스의 노래입니다. Much Too Young, 늙었다고 느끼기에 나는 아직 너무 젊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is old highway's getting longer. It seems there ain't no end in sight. Sleep would be best, but I just can't afford to rest. I got a ride in Denver tomorrow night. I called the house, but no one answered. For the last 2 weeks, no one's been home. I guess she's through with me. To
Tell the truth, I just can't see what's kept a woman holding on this long. And the white line's getting longer, and the saddle's getting cold. Now I'm much too young to feed this damn old. All the cards are on the table, with no ace left in the hole. Now I'm much too young to feed this damn old. Younger, tougher bronze, you know I can't recall. A worn out tape, a chrysalid dude, lonely women and bad dudes seem to be the only friends I've left at all. And the white line's getting longer, and the saddle's getting cold. Now I'm much too young to keep this damn old. All my cards are on the table, with no ace left in the hole. Now I'm much too young to feel this damn old. Lord, I'm much too young to feel this damn old.
Salah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있는 나라인 터키가 94년 만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전환합니다. 일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가결됐는데요. 앞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고요. 지난달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 파면된 뒤에 구속상태에 있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9%를 기록해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가 있었네요.
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요일 이 전국에서 실시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결과 이 찬성이 51%를 약간 웃돌면서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반대는 약 48%였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개헌 추진 운동을 주도했던 이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곧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후속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이 시작됐다면서 이 사형제 부활을 비롯해서 관련 입법을 당장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 그리고 투표 무효 등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헌법을 어떻게 바꿨는지요?
예,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이뤄서 정부를 이끄는 이 의원내각제에서 이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 정부를 통화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이 권력 구조를 바꾼 게 핵심입니다. 특히 터키 세헌법은 전통적인 민주국가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정부 수반에게 부여했는데요. 총리직은 폐지했고요. 대통령이 부통령 그리고 장관들을 회의 인준 절차 없이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15명 가운데 12명을 임명하는 등 법원의 고위직 그리고 대학 총장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게 됐습니다. 이 법률에 준하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역시 일부 보유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삼권 분립 원칙,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과 의회까지도 통제하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요.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대통령령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안을 유럽연합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이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비판해 왔었는데요. 일부 외신들은 터키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터키에서 새로운 왕정이 시작됐다고 비판하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난 1923년 터키 공화국 설립 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절대 통치자인 술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도 가능해졌다고요?
예, 이 새 헌법의 대통령 선거 관련 조항은 2019년 11월 선거 때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2014년에 취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때 새 헌법에 따라서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5년 중임 헌법 규정에 따라서 2024년의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되면은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 새 헌법에는 조기 대선 조항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중임한 대통령일지라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일 2029년 임기 만료 직전에 이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2034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 경우 기존 헌법 아래 대통령직을 수행한 기간을 포함해서 모두 4차례 임기 20년 동안 국가 원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외신들이 비판적인 것으로 앞서 전해주셨는데 각 나라의 그 정부 반응은 어떻나요?
예,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월요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터키의 이번 투표 과정을 감시해온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SCE 최종 보고서는 앞으로 몇 주 걸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와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공동 명의의 성명에서 간발의 차이로 찬성이 많았던 투표 결과는 터키 사회가 얼마나 깊게 분열됐는지 보여준다면서 반대 세력을 존중하고 대화의 노력을 진행하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일단 그 1차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발표됐나요?
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가 월요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OSCE는 터키의 이번 국민투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공정했다는 지적인 거죠. OSCE는 또 이 개표 과정에서 정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유효로 처리되는 등 일련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터키 외무부는 OSCE가 터키에 편견을 갖고 정치적인 동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네, 지난달 10일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가 인용돼서 자리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월요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구속돼서 지금 수감 중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개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공식 기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건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18개의 혐의를 뇌물과 직권남용 그리고 비밀누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뇌물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서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298억 원, 70억 원 등 모두 368억 원, 미화로 3,235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또 이와는 별개로 SK그룹에는 89억 원 미화로 782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되고 있는 미르재단 또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 어떤 혐의인 거죠?
예,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골라 만든 지원 배제단 명단,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가장 큰데요. 또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요 사업의 계약을 따내도록 압박한 경우도 있고요. 최 씨 딸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어떤가요?
예, 정부의 주요 기관 인사와 관련한 문건이라든지 대통령 연설문, 해외 순방 일정 계획 같은 이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 씨에게 살펴보도록 해서 최 씨 뜻에 따라 고칠 수 있도록 한 의혹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 한 차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또 구속 후에 다섯 번 옥중 조사를 거쳤는데요. 매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법정에서 이 사실관계,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 다음 달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3번 국민의당 안철수, 4번 바른정당 유승민, 5번 정의당의 심상정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서 15명이 출마해서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가 15명이 나온 건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투표일을 3주 정도 앞둔 현재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한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소식이군요.
예, 중국 국가통계국이 월요일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8조 683억 위안, 미화로 2조 7,1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6.9% 성장률은 지난 2015년 3분기에 6.9%를 기록한 후 1년 반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거둔 걸로 나타나자 향후 중국 경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외신 분석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는 흐름인가요?
예, 통계로만 보면 일단 그런데요. 6.8%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반등세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세로 접어든 건 맞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 6.7%로 머물렀는데요. 4분기에 6.8% 그리고 올 1분기 6.9%로 계속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줄곧 불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의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중국 경제는 이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이 반복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중국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단기 효과를 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향후 경기 과열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 초부터 단기 정책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고요. 또 수도 베이징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 당국 역시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 주말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32명이 목숨을 앗아간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일요일로 10년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열린 추도식 소식에 이어서 이 사건이 미국의 총기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새로운 연방교육법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올해 그 미국에서는 화요일이 전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 준비에 바빴을 텐데요. 자, 그런데 세금 보고의 날을 맞아서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내 15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잠시 시위 현장 소리 들어보실까요? Show us your taxes! Show us! 네, 들으신 대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각각 약 5천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1,500명 이상이 참가했고 일부 연방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위에서 다치는 사람이 나왔다든가 혹시 그런 불상사는 없었는지요?
대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서로 유리병과 깡통을 던지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고요. 최소한 21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일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용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분개한 제니퍼 텁 보먼트 법률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했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공화당의 거의 불가능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 선거인단수에서 쉽게 승리했는데 이제 또 세금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벌어진 작은 시위에 누가 돈을 댔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시위대에 이 매수 의혹을 제기했고요. 선거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납세 내용을 자진해서 공개를 해왔는데요. 이런 전통은 이제 40년 넘게 이어져 왔고요.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해왔죠.
예, 미 연방국세청 IRS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IRS가 감사와 납세 내역 공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편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을지 모른다는 점 하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을 것이란 의혹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 일부 공개되기도 했었죠.
예, 백악관이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MSNBC 방송이 2005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방송 몇 시간 전에 미리 공개한 거였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005년에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는데요. 소득의 약 25%를 세금으로 낸 겁니다. 이 당시 최상위치의 세율은 35%였는데 1억 달러 이 사업상의 손실 때문인지 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일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1995년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다며 이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9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18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조세 회피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주년을 맞아서 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테르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딸과 함께 버지니아 공대에 세워진 추념비를 찾아 헌화했고요. 오후에는 희생자 유족과 재학생 등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총격으로 숨진 32명의 생애를 한 사람씩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보내온 위로서한을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기 폭력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북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3살 한인 학생 조승희가 자동소총 2정과 탄약 400정으로 무장하고 대학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건데요. 약 10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범인이 한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까지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는데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사건 2년 전에 버지니아 법원이 정신질환자로 선포했는데요. 그런데도 조승희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주 당국이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총기 소지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라며 옹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이 오히려 총기 옹호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기 소지 옹호가들이 주정부 차원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14개 주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대부분이 이 버지니아 공대 사건 이후에 나온 겁니다. 또 10개 주는 공립대학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버지니아 공대 사건 이후에도 2012년 이 샌디혹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 여러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 세력과 옹호 세력 간의 다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신학기부터 미국의 새로운 연방교육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말에 의회를 통과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모든 학생 성공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전 교육법이 영어와 수학 등 전국 표준 시험 성적을 통해 학생과 학교를 평가했다면 새 교육법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장을 거뒀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각 주가 나름의 기준을 도입해서 학생과 학교 교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평가 방식을 각 주의 재량에 맡긴다면 주마다 평가 방식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 기준으로 총 9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교육부에 새로운 평가 계획 접수를 마쳤고 7개 주는 마무리 주에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주 역시 오는 9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베시 디보스 신임 교육부 장관이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각 주와 지역 당국이 교육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미 평가 계획을 마련한 주도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대부분의 주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학생들의 성적보다는 출석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커네티컷 주와 델라웨어 주의 경우 출석률과 함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고등학생의 경우 이 대학 선행 수업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이 SAT라고 하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이 학교 평가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주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을 좋은 학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주도 있고요. 예술 활동을 평가하겠다는 주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학교 분위기를 본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또 학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여부에 따라서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성적만으로 학교를 평가하지는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물론 시험도 중요하고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가 학생들의 단순한 성적보다는 학교가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법의 도입으로 학교의 질을 더 공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새 법이 소수계나 장애아동, 영어를 배우는 이민 자녀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이들 학생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국적인 기준 방식이 사라지면서 각 학교의 이 전국 비교가 어려워질 것이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아메리칸.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현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전이 한창인 시리아 출신 이민자 루크만 아흐마드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쿠르드 소수민족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의 메시지를 담은 예술 활동을 하다가 결국 시리아를 탈출하게 된 루크만 씨는 터키를 거쳐 정치적 망명자 신분으로 2010년에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술학교라고는 다녀보지 못한 루크만 씨지만 벌써 미국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도 열었고 이때까지 팔린 그림이 100점이 넘습니다.
When I had a studio in Lorton, American friend advised me, he said, look, don't be like us.
전 미국 정착 초기에 여러 미술가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센터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 화가 친구들이 절대로 자기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미국인들이 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그림이 자기들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그런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크만 씨는 미국 정착 초기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그림을 그렸고 우연히 그의 습작을 보게 된 호텔 관리인 덕분에 일하던 호텔에서 처음 그림 솜씨를 뽐내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루크만 씨에게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VOA 크루드어 방송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Yeah, I appreciate that who give me opportunity to work from cleaning the table I'm working now as
제가 이렇게 VOA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호텔에서 식탁을 닦던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고요. 제 목소리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걸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전 호텔 일을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죠. VOA 크루드어 방송의 그래픽 디자이너 자리에 지원서를 내놓고는 그날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바로 VOA 방송 크루드어 국장이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죠. 공사장 일보다는 육체적으로 덜 힘들고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란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방송 준비로 바쁜 크루드어 사무실. 어느덧 경력 3년 차가 된 루크만 씨는 현재 방송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뉴스 번역과 함께 매주 방송되는 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Okay. Oh, this is a recording room.
Yeah. I have a show. It's weekly show called Sound and Color.
여기가 제가 방송을 제작하는 녹음실입니다. 전 매주 댕구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번역하면 Sound and Color, 즉 소리와 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쿠르드족 출신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방송인데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터키, 이란, 이라크 이렇게 네 나라에 퍼져서 살다 보니까 예술가들끼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전화로 인터뷰해서 방송으로 소개하고요. 음악가들의 경우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루크만 씨가 방송하는 소리와 색은 VOA 크루더 방송에서 처음으로 예술을 주제로 한 방송이라고 합니다. 루크만 씨의 상사인 모타바 샤와니 편집장은 루크만 씨 덕분에 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Well, Lukman joined us a couple of years ago. Since then, I have realized how talented he is.
Because 지난 몇 년간 루크만 씨와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루크만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영어 뉴스나 인터뷰를 크루드어로 단순히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크루드어 방송이 4개 나라로 방송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각국의 정치 뉴스만 해도 다뤄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예술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할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루크만 씨가 와서 소리와 색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크루드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방송에 루크만 씨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인기리의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루크만 씨는 계속 저한테 예술 관련 방송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루크만 씨의 동료들도 상사인 셔원이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루크만 씨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루크만 씨의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이기도 한 자니 딜란 씨는 루크만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ukman is a humble painter, a humble human. I was one from the first people who met him.
루크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루크만이 미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예요. 그러니까 루크만의 미국 정착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루크만이 처음엔 영어도 못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란에서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4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기에 루크만에게도 늘 격려를 했죠. 미국에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루크만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미술 활동도 시작하더니 이젠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있잖아요.
루크만 씨의 정착 초기부터 함께한 자니 씨는 직장 동료이자 예술 동료이기도 합니다. 쿠르드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이다 보니 화가인 루크만 씨와 더 통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자니 씨는 인터뷰 도중 자기 책상 앞에 놓인 그림을 하나 가리켰습니다.
Couple days ago, he did this for me.
그 그림은 다름 아닌 벽에 그린 그림이었지요.
No, since there was something here I didn't like it, I said, "Lukman, how if we change this, you know?"
루크만이 며칠 전에 이 그림을 선물로 그려줬어요. 그림이 정말 좋긴 하지만 난감하더라고요. 루크만한테 그랬습니다. 루크만, 고맙긴 한데 벽에다 그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 벽을 떼가야 할 판이야 하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이 벽화뿐 아니라 우리 사무실 곳곳에 또 복도에도 루크만의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하는 눈치죠. 삭막한 사무실이 미술관처럼 바뀌고 있으니까요. 루크만이 직장에 가져다 준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루크만 씨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폴더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면 늘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덧 습작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루크만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방송과 예술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So I do that bridge, you know, I build the bridge. So people said, "Oh, this is."
제가 지금 하는 일은요, 다리를 놓고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뿌리는 같지만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쿠르드계 예술가들을 방송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다리 노릇을 하고 있고요. 또 억압받고 있는 시리아의 쿠르드족 사람들을 그림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제가 누리는 이 자유를 통해 다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자로 미국에 온 루크만 씨는 가진 고생 끝에 화가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고 이제는 또 방송인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I say he's my colleague. I have just the responsibility, the privilege to be managing editor.
동료로서 또 상사로서 루크만 씨처럼 재능이 많은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방송의 자산이죠. 무엇보다 루크만 씨는 전쟁의 한창인 시리아 출신의 쿠르드인이잖아요. 방송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도 시리아와 쿠르드족의 자유와 희망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유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출신 화가 루크만 아흐마드 씨의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루크만 씨의 두고 온 고향과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시험 어땠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와, 아주 잘 봤다고?
That's great. Congratulations.
잘 됐네. 축하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th flying color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That's great. Congratulations. Today's expression is with, W-I-T-H, with flying, F-L-Y-I-N-G, flying colors, C-O-L-O-R-S, colors, with flying colors. If you do something with flying colors, it means that you achieve a difficult objective easily, excellently, and with great success. It simply means to breeze through, sweep through, or sail through easily. Flying colors는 대성공, 승리라는 말인데요. 이때 colors는 군대의 기,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ith flying colors 하면 깃발을 날리면서, 다시 말해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의기양양하게 라는 뜻이 되죠. 자, 지금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빗대서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또는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이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했죠.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라고요. 상황 이해되시죠?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Tina passed her job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면, 티나는 면접을 아주 잘 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sther qualified for the competition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면, 에스터는 시합 출전 자격을 아주 쉽게 따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That's great. Congratulations. Let's review. If you do something with flying colors, it means that you achieve a difficult objective easily, excellently, and with great success.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오 세이어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키스톤 XL 소유관 계획의 승인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관통하는 송유관 계획이 오랫동안 지연되다 이제 높은 효율성과 빠른 공사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사업은 최고의 기술 공사이자 믿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 캐나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LP, 약칭 트랜스 캐나다사는 2008년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에도 현재 사업 계획, 즉 1937km에 달하는 송유관 사업 신청을 냈으나 전임 미국 대통령은 2008년과 2012년 신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각서를 발표한 후 올 1월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캐나다의 광물자원부 대변인은 캐나다가 언제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지해왔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샤눈 정무담당 국무차관은 트랜스 캐나다의 대통령 허가서를 발부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의 송유관 건설, 연결, 운용, 정비를 허가해 원유의 국경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랜스 캐나다가 다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국무차관은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트랜스 캐나다의 루스 걸링 회장은 이들 송유관이 원유와 가스를 시장으로 이동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XL이 완성되면 이 송유관은 미국 내 약 1,448km를 관통하게 되며 하루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미국 남부 걸프만의 정유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송유관 건설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